지난 몇 주간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을 토대로 크리스천적 인격 소양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격적 소양이 도덕적 소양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쁜 도덕성을 지닌 좋은 크리스천 인격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1장에 제일 먼저 언급된 인격적 소양은 바로 덕으로 이는 도덕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격은 오직 도덕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과 관련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제가 곧 드릴 말씀이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부디 인내하시고 말씀의 핵심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검은 차 뒷좌석에 앉아 그들의 중독 치료를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그중 한 예로 섹스 중독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물로는 찰리 슌,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최근에는 영화계 거물 하비 웨인스타인까지 그 예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 중독의 치료책을 찾고 됐습니다. 그런데 각계 전문가들은 섹스 중독의 실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폭력 혹은 난잡한 성생활들로 고발당한 소위 유명 고위 인사들의 경우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해 섹스 중독을 정면에 내세우거나 혹은 이를 변명의 교실로 삼기도 하지요. 방금 제가 그들이 나쁜 행동을 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섹스 중독을 그저 중독의 관점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고 있는 도덕적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정신장애 목록을 발표하면서 섹스 중독을 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섹스 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닌 하나의 단순한 의료 문제로 바뀌었다고 USA Today지가 올해 7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웨이스는 그것은 섹스 중독을 도덕의 문제에서 제외시켰고 종교의 문제에서도 빼버렸다. 이제 그것은 단지 이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가 그들의 삶에 지장을 주는가? 라는 의학적 문제가 돼버렸다. 그것은 삶에 지장을 줄 수도 혹은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식을 단순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등을 중독성 질환으로 받아들였듯이 섹스 중독 또한 질환 혹은 장애의 개념으로 보게 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즉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 도덕적 문제들을 도덕적 문제로 다루는 대신에 의사가 치료해야 할 의료 문제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엘버트 몰로는 이러한 모든 변화의 진정한 핵심 원인을 절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그는 통찰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필립 리프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지성 중 한 사람이었다. 1966년 그는 서양 사회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이 일고 있는 큰 변화, 즉 거대한 축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진단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종교처럼 숭배하는 축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1966년 그의 책을 제목으로 선택하기도 한 시위의 승리였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 리프는 오래된 종교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그 종교는 치유 혹은 치유요법이라는 새로운 종교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는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새로운 종교는 사람의 본성은 순수하게 출발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모든 문제는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죄와 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 새로운 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프는 이러한 자아에 관한 새로운 신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신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중독이 죄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거의 만국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국제보건기구는 인터넷 게임 관련 장애를 정신병 진단 및 작용 매뉴얼에 추가했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 베네딕트 캐리는 뉴욕타임즈에 논평을 실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USA Today 논평을 통해 국제보건기구가 섹스 중독을 중독의 종류로 정의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그 같은 달에 국제보건기구가 인터넷 게임 중독 또한 그 대열에 포함시킨 것은 뉴욕타임즈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모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스코 릴리언펠드는 다음과 같이 본질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나쁜 습관과 장애, 이 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가 나쁜 습관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장애라고 구분지을 것인가 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이어서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종종 이를 결정지을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습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장애가 맞습니까? 사실 이 둘은 나란히 대치되는 문제로 나쁜 습관은 과거의 도덕적 단어입니다. 반면 장애는 새 시대가 낳은 의학적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죄는 중독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해결을 위해서는 죄의 해결과 함께 이를 다시 번복하지 말 것이 권장되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치료를 위해, 즉 낫기 위해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정의가 변했고 그에 따라 그 해결책 또한 변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죄와 도덕과 관련해 세상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 사이에 아주 중대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선하고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은 섹스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처럼 다 우리 외부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 종류의 증후군, 장애, 중독들이라 주장합니다. 그와 반대로 크리스천적 세계관은 그것들을 죄로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나 부르든지 간에 즉 어떤 종류의 장애 혹은 문제든 모두 우리 외부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재된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대적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게와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 또한 인식합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도덕적, 개인적 책임을 없애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한 우리의 모든 바람직한 인격적 소양들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에 대해 타인과 환경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고민이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워줄 성경적 계명들을 알 수 있는 성경으로 되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베드로가 신자들을 향해 반드시 좋은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진리를 받들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두 가지 교훈을 더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진리를 받들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9절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규모를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신비한 환상보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뒤에 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임무는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횃불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성경 여부는 그 계승 과정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희망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최근에 많은 재직들을 중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로 직장인들을 모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로 그 리더십을 가장 잘 계승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역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썬데이스쿨 주일학교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슬픈 현상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오늘날 우리 사역을 이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저 또한 내년이면 정년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정년 퇴임 준비 중인데 어느 순간이라도 다음 목사님께서 준비가 되신다면 전 언제라도 이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를 서포트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사역을 준비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역인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미래를 준비시켰습니다.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베드로는 15절 말씀을 moreover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이 이전에 그는 자신의 임무는 신자들에게 크리스천적 인격에 관해 자신이 가르쳐온 그 내용의 중요성은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그 진리를 기억하기 원했었죠. 그런데 이에 더해서 그가 그들에게 조금 더 가르칠 것이 있다고 15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잘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고 그 사역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한 목사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사님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문을 돌아가면 그 준비를 위해서 그 성공적인 계승을 위해서 베드로는 내가 힘써라고 말합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귀절을 이해하면서 중요합니다. 이는 부지런히 노력하다 혹은 노력을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10절에서도 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진리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도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고 그가 답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이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슴에 쥐었던 숭고하고 고귀한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꺼이 바치기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널리 퍼져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동일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는 일에 진실로 관심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당장의 교인수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한다면 우리 교회 의사들은 다음 세대에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오늘의 기독교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내일의 기독교는 악한 세상과 구분되는 또렷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임무는 다가오는 미래의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미래를 위한 신자들을 열심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지금 현대 미국에서 많은 장로교회들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위대한 목회자들이 혹은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키고 다음 세대의 다음 목회자들을 준비시키지 않음으로써 새로 자라나야 하고 그 세대 다음 세대 이어가야 할 목회자들이 그 진리의 횃불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항상 모든 리더들은 또 모든 신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크리스천 사역이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베드로는 15절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기절이 지닌 강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몇 가지를 가끔씩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달성하기 힘든 아주 높은 목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 신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언제나 기억하기 원하는 자신의 강력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 베드로를 볼 수 없더라도 그 교인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없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에서부터 그 교훈들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게 있는 소망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하건대 이제껏 저는 최선을 다해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어려운 기절들이라고 해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더 이상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게 된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거나 혹은 나쁜 새로운 변화들을 겪게 되겠지요. 이에 저는 우리 교회의 일부 성도님들만이라도 제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또 순수한 신앙이 서 있는 교회로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기절에서 사도적 통찰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세대를 향해 사역하는 중이지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이루게 되는 사도적 계승에 관해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받들게끔 심혈을 기울여 준비시킵니다. 15절 말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해서 볼 수 있지 말이지요. 그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믿음 등을 찾으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이 이런 것, 즉 자신이 그들에게 거듭해서 계속 가르쳐온 것들을 기억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주 분명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믿는 바를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부터 의문을 보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타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경우 몰몬교도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지요. 또 무슬림들도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 이슬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슬림이 된 경우들이 많고 힌두교도들도 평생 동안 자신들이 접한 것이 그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도가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아무런 의문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도들이 어떤 믿음이 옳고 또 어떤 믿음이 틀린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 잘 알기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것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본문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들 앞에 자신의 교훈과 증언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변화 현상에서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 교훈을 담은 천사들과 하나님 또 천지 창조 및 여러 기적과 관련한 성경의 기록들은 교묘히 지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주님의 많은 증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일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실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로 수천 년간 검토와 정밀조사의 과정을 거쳐 입증되어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교묘히 만들어진 우화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지가 다른 어떤 것에도 기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 사역자들은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쓰인 따른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기초해 혹은 무엇을 좇아서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사람이 아닌 신성한 데로부터 기원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동일한 신학적 신념과 적용이 반드시 우리 중에도 자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18절로 말한 뒤 이제 그는 19절을 통해 확실한 예언에 대해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는 19절에서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지 미래의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사실 전체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그 예언들의 성취에 대한 증거의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또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이 예언에는 영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를 지칭하는 용도인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그 예언이 예언의 말씀을 담은 특정한 하나의 본체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예언의 말들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시절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교리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은 오직 하나의 본체에 담겨 있으며 그것이 성경인 것을 알고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절에서 베드로가 다보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개인적 경험을 언급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바로 뒤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언이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 예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언은 아주 명백합니다. 또 그것은 아주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이를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확실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그 예언이라고 그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차용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본 그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보다 그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예언, 즉 성경이 그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변화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거짓 선생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것을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전체를 들어 이를 굳게 지지하며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신자들의 성경적 성장에 관해 말씀을 진행해 가면서 그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믿을만한가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도 될까요? 이 두 짧은 기절로 베드로는 성경의 진실성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합니다. 이 금지령은 성경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성경의 어떤 부분에라도 자신의 개인적 사관을 적용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께서 성경이 이런 의미인 것 같군 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관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 사사로이 자신의 관점이나 의미를 부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KJV 영어 성경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은 매우 독특한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한글 성경으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엇무엇이 아니니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 성경 기절은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글 성경에 비해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원문의 충실한 번역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이 다소 유한 방식의 영어 성경 기절과 보다 명료한 한국의 성경 기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원문에 충실한 한국어식 번역 표현을 따르게 되면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했던 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한글 성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는 교회에서 다루는 모든 예언의 종류는 가장 근본적으로 일단 성경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종류의 예언들이 아닌 오직 성경에 담긴 예언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은 반드시 오직 성경이 계시한 예언들에만 초점을 맞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예언들과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사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에 담긴 예언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오직 성경에 기반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들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을 기반하지 않은 여러 예언들에 관심하고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세상적 예언들을 기반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언은 크리스천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토록 그 글의 중요성과 그 글에 나와 있는 예언들에 대해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글로 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실체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신자들이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하는 가르침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에 성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작성한 시기는 신약 성경이 집단되기 이전이므로 여기 20절에서 그가 말한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이후 3장에 이르면 베드로는 바울이 적은 글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그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을 대할 때와 완전히 동일한 경외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다를 뿐 그 궁극적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저 가볍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심도 있게 묵상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그저 쉽게 스쳐 지나가며 그냥 읽는 것으로 그것도 되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왜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함으로 읽어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쉽게 읽을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의문이 날 때 그냥 곧바로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는 너무나 잘못된 그 답변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인터넷의 정보들의 잘못된 정보들 노출되고 나면 제대로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렵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그들의 마음과 이해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특히 현대사회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빨리 찾고 있지만 오직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부할 때는 중요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모든 성경은 무엇이 아니니라고 함으로써 베드로는 오늘날 교회들에서 만연한 성경을 기반하지 않은 개인적인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도 반드시 성도 여러분들께 덧붙여 경고드려야 합니다. 사실 실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의 홍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받지 않은 정보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따르지 않고 목사님들을 존중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며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정말 무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가 접하게 되는 이 소스들을 가끔 보게 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을 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읽게 될 때면 참으로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글로 된 진리인 성경에 밀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냐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사야서 28장 13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단과 종파들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모든 신자들도 성경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고 분분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보고 또 그 성경에서 인용한 기절들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품으실지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들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절대 우리의 사사로운 이해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거나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권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기대어야 합니다. 사실 본문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사람의 뜻으로 모든 예언의 한 줄 한 줄에 담긴 의미나 그 내용에 대해 전혀 관여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함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내용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성경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깊이 묵상해 왔으며 그 이해한 바를 우리들을 위해서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배운 점과 이해한 바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야 하고 존 칼빈과 또 다른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글들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현대에 하나님의 복음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많지만 그런 책들은 사실 영적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고전을 읽으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청교도의 글들, 존 칼뱅의 글들,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한 그들의 글들을 읽으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성경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았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진리란 없는 것이고 단지 항상 불변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진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해한 것과 다른 의견을 펼친다면 겸손한 자세로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함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 다시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몇 년 전 어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와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그분께 사람과 성령의 일하심에 관련한 그분의 크리스천적 신념에 관해 질문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분께 제가 믿는 바를 성경을 열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매우 언짢아하시며 심하게 화를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악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가 당신께 성경을 놓고 질문드린 것에 대해 아주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그는 아마도 좋은 목회자일지 모르고 또 좋은 사람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는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위해 주는 자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단지 기독교 교회들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한 기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 아니오를 통해 그 앞절과 뒷절 사이에 대조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 주체로서 더욱 강조되어 표현됐습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그렇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 말하게 했다고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계시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확연한 대조를 이용해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계시의 실체, 즉 성경을 주었을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후반절에서 성령님이 그 신성한 저자이신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자유주의자 학자들이 어떤 성경들은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므로 실수와 오류가 있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지 그들의 뜻대로 사람의 뜻으로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주장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그런 주장들은 틀린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장 으뜸되는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조력자로서 영감을 받아 실제적으로 성경을 적은 자들이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적기에 적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 감동된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오류 없이 어떠한 실수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채우시고 그가 뜻하는 길로 그 기록한 저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 인간 저자들은 온전한 이성을 지니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성경을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적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께 자신들의 뜻을 심어 성령님께 어떻게 하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그 일에 있어서의 사람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신성한 기원을 지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 성경을 기반해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성경을 떠나 성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수세기에 걸쳐 성경을 공격해온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성경을 불사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성경을 불사르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들을 신자들의 마음에 심게 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위 믿음의 말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대로 말하고 마치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으라고 속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께 더하셔서 여러분이 직업을 바로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속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카리스마틱 교회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께서 만약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말의 힘으로 인해 치유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파워를 그대로 가졌다고 믿도록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성경을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세상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고자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의 무리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가르쳤던 진리를 계속해서 또 자기가 죽기까지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동일한 진리를 기억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죽느냐 사느냐는 성경을 믿는 믿음과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 행하실 때 이루실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서 이루게 될 가장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의 훌륭한 인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다르는 곳은 어떠한 세상이 말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가진 이 특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